지난주 열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데이비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이번 주 설교의 주제와 그 설교가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이번 주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설교들을 준비할 때 각자 개별적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사전에 설교 주제에 대한 어떠한 의논을 나누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설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데이비 장로님은 우리 가운데 또 교회 위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고 한다면 만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회복이나 부흥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에서 최근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권능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입은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각기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권능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가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의 권능을 입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그 힘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 대답은 전혀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남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묻곤 하죠. 그렇지만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 위해 내려진 주님의 권능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집중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간질 환자를 낫게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열두 제자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게 하시려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이 허락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에 떡이 남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치료의 능력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주된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말씀을 살피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실 때 많은 군중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께 달려나와 문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리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과 예수께서 행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어떻게 낫게 하시고 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하여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기적들이 신기하고 새로워서 또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25절에 그들이 함께 달려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운 좋은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더 잘 보기 위해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화려하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일을 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심지어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들의 재능이나 이력이 자신들을 즐겁게만 해준다면 그들의 도덕성에 상관없이 그들을 따르며 지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아마도 우리 중 몇몇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다양한 친교 모임에 속하여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또는 그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나 원리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 몇몇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몇몇 논란거리들이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조각 맞추기를 하듯 탐구하며 즐기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탐정과 같이 성경 구절들에 대해 자신의 논리와 추리를 근거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본문 속 그 군중들은 그저 어떠한 신기한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군중들은 오직 그들의 입맛에 맞을 때에만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또한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헌신을 하죠. 이번엔 서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종파에 속하는 모세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일반적으로 법에 숙련된 현명하고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세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는 일,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 법 집행을 위임받은 산헤드린의 재판관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건세를 가지신 분과 같이 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적어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은 엄격한 형식주의를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신 도리어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권위와 가르침과 행위들에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서기관들이 마치 자신 종교와 그 경건함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식의 능력을 부인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서기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성경을 배우려는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을 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즐기며 이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자신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랑이나 연민 등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서에 대한 연구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정작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학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 학문을 위해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를 보기 위해 그 전체 숲은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다가올 치명적인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이 없는 성경 연구가들의 글과 편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며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늘 주의합니다. 이제는 그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아들의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살펴보면 그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더러운 영들은 그 아들을 자꾸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의 필요란 그의 아들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발작하였을 때 그 아들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렸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병치레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병인이란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누군가 전적으로 자신만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을 계속해서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은 보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고 절망되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무력한 상황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이 대신 차라리 자신이 아프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마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이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자 기적을 일으키시며 치유자이신 그분에 대한 소문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가와서 서기관들에게 왜 자신의 제자들과 언쟁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거기에서 그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은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에는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능력에도 의문을 갖고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아버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이미 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 역시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얼마만치의 믿음을 가졌는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믿음을 깨닫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의 상태는 그분 주변의 사람들, 즉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께 다가온다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작은 상태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들이 충족되기를 구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를 내치지 않으셨듯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이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또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 병든 아들은 말이 없는 조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 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병든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주님의 권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악한 영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이제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으로 인해 탈색돼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고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크리스천의 색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자족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세상적인 일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지녔던 처음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실패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겸손히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답을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거하십시오.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 함은 어떤 것이며 누구를 또 어떻게 믿는 것인가요? 이게 그리 중요한 것인가요? 대답은 예, 정말 중요합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사람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악한 영이 들린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함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종 형태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 변화된 모습은 그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이고 순간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만유의 창조주이시라면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거부하며 거칠게 반응함을 보이며 또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며 입증됩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분을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 그리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그가 가진 믿음의 의심의 크기에 비해 그가 가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 자신들의 삶과 능력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권능이 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며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고뇌와 절망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우리에게는 큰 안도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을 목격한 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악한 영은 그 아들의 육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심하게 학대하였고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시련이나 슬픔에 시달릴지라도 절망의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빛이 빛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능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한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믿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의 예가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속죄 행위를 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다른 이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친 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게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바로 고쳐놓을게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목돼 열매 맺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어슴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여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구나.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의 지식과 이해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뜻을 가르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접속사로 엔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두 가지의 것들이 똑같이 중요하며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은 성경을 알므로 키워가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심을 알고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은 흔히 있는 일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짖는 사람과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하려고 할 때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다가왔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알았고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였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아뢰, 기도로 아뢰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실 우리의 힘의 고난이십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책망받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작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속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과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비추실 수 있으신데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나 약함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당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넘어짐에 관한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약한지를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해결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계공학 쪽에서는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근본 원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그 원인을 찾아가고 정확한 진단과 처리 방법을 찾아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왜 그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그 문제점을 세분화하고 파헤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으로 그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서 진정한 문제점을 찾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며 근원적 문제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그들을 각 마을들로 보내셨을 때까지만 해도 악한 영을 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그 치유의 순간에 그런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그 제자들은 근본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할애해야 할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와 금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비례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이 거의 없다면 우리는 힘이 약한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화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험한 풍파를 견딜 수 있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근본 원인 분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금식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금식과 기도로 구하십시오. 저는 앞의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으신 힘을 갖기 위해 특별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지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와 금식으로 이 지상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른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의 진정한 기도와 금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에 관해서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받으실 때 어떤 말씀으로 사단을 책망하셨는지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본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분명합니다. 금식이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와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다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진정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워 성장해야 합니다.